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장 20절부터 이 3절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행했던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참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어떤 점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는지 또 어떤 통치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래서 압살롬이 계략을 묻습니다. 일단 뭐 반란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던 또 계략을 잘 세우는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누구에게 물었는가입니다. 아히도벨에게 물었죠. 언제나 그렇지만 누구에게 묻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목사님에게 물을 것인지 세상에서 같이 알고 지내던 술친구에게 물을 것인지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물을 것인지 묻는 대상이 정해지면 사실은 대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지 마라. 그만두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세상에서 술친구는 야 어떻게든 해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는지를 보면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사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물은 거죠. 아히도벨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세상적인 계략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대답을 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혹은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물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늘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 물어보고 전공을 정해서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아히도벨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계략을 내세웠는가. 이 계략이 아주 끔찍한 계략인데 2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들이 있었어요. 10명을 다윗이 남겨두고 갔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남겨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갔는데 아히도벨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져라. 성폭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21절의 목적을 이야기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렇게 상황을 저지르고 나면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압살롬 편에 서 있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후궁들을 성폭행했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마당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돌아가봤자 다윗에게 살아남기 어렵다.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당신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당신 편이 될 것이다. 떠나가거나 도망가거나 변절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화해지리라. 그러면 당신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견고하게 당신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이도벨이 제시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이런 계략을 내세울 수 있을까 싶어요. 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게 현재 압살롬 입장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보다 그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압살롬은 자기 편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그렇지만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금방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윗 편으로 또 돌아서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일단 내 편이 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데로 못 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도벨이 내세웠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선을 쭉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내 편, 저쪽은 원수 같은 사람들. 절대로 다시 이 선을 넘나드는 일이 없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쉽게 이야기하면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증오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갖게 하고, 그래서 서로 일단 미워하는 상대방이 되었으면 다시는 상대편이 되지 못하게끔, 상대편에게 전향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는 거죠. 굉장히 악질적인,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불행한 일은요, 압살롬만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가운데 쭉 그어놓고 우리 쪽 하나, 저쪽은 죽여야 될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죠. 6.25전쟁이 있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죠. 그래서 탱크를 앞세워서 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공산군이 내려와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 또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것을 조사했었던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멀쩡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군들이 또 치고 올라가면서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었죠. 미군들도 많은 그런 범죄들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쪽만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유엔 쪽에서 조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양민학살 규모를 조사했을 때 미군과 국군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거나 피해를 입혔느냐, 당시 900만 명 되는 전체 인구 중에 3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을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3분의 1이 사상을 당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여자분이 미군에게 양쪽 팔다리를 다 잘렸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대요.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은 복수, 둘째 아이의 이름은 하, 셋째 아이의 이름은 리라입니다. 합치면 복수하리라,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다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남쪽 지역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죠. 빨갱이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무조건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갖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이게 오랫동안 통용되다가 우리가 또 잘 아는 부분을 오랫동안 또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악하게 사용했죠. 선을 쭉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경상도, 저쪽은 전라도. 그래서 어제가 5.18이었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실을 말리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광주에 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것들 이러고서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죽여 없애야 되고 막 원수지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정치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20대와 30대 혹은 50대, 60대를 갈라놓는 여성들과 노동자를 한편으로 묶고 다른 쪽을 갈라놓는 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쪽 편을 뭉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을 백주 대낮에 성폭행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근데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서로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이 아이도벨이 내세운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22절.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옥상에 장막을 쳤으니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막을 친 거죠. 이 장막을 치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자식이 궁궐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벼슬이라도 하고 좋은 직업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밥벌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당장 사표 쓰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서 천막 치고 있는 일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걸 천막을 쳐줍니다. 장막을 쳐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우리 눈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했다. 이건 참 역사에 기록하기도 어려운 정말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했던 것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 뒤 아이도벨과 관련된 평가를 해요.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아이도벨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똑똑하면 뭐합니까? 탁월한 그런 계략을 내세울 수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에 불과할 뿐인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현실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다 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뭐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던 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히 살고 아무리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다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아이도벨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왜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다윗이 먹고 놀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라도 구원자가 되고 나라도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권을 잡는다는 정치가가 누가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그런데 했던 행동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압살롬의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지 나라를 숨기거나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압살롬이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스토리가 제일 처음 출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에 맞아들였던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처량한 모습으로 압살롬을 찾아오죠. 자기 오빠인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이 분노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때 그랬을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너 같은 놈은 숨쉬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았겠죠. 근데 지금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압살롬은 죽어 마땅합니다. 살해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던 것, 그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했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도 비밀리한 게 아니라 백주대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겉만 놓고 보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는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압살롬의 세가 더 확고해졌지만 겉모습은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은 천하의 둘도 없는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압살롬 스토리는 마칠 때쯤 되면 늘 말씀드릴 것인데요. 차라리 그냥 그 술지역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냥 일찍 죽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서 농사나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으면 어땠을까?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한번 해봅니다. 혹은 아이도벨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듣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세우고 이러이러했을 때 아닙니다. 비록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돕는 자가 되고 어떻게든 좋은 정치를 해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통치자가 됩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것은 옳지 않으니까 왕권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현실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 현실적으로 내 목표가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곧은 모습으로 의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정권을 잡은 뒤에 권력을 가진 자가 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렇게 해야만 정권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죄를 조금이라도 저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첫 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죄는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